예수였습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좋으시는 분이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이 성경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사실 저희 생애빗은 먹고 마시는 것에 주의하자, 성경대로 먹고 마시자 그렇게 많이 강조하는 민주주의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게 믿는 이유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과 우리의 정신력은 직결되어 있고 우리 신앙이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먹고 나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뭐 너무 잘 아시죠? 그리고 배부르게 먹고 나서 설교할 수 없습니다. 아, 제가 보니까 이 가끔 미국에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오시는 목사님들 가운데서 제가 뭐 그것 때문에 비난한 얘기는 아니지만은 정말 어떤 분들은요, 아, 배가 든든해야 내가 설교할 수 있어. 그래서 가서 뭐 갈비를 뭐 한 5인분 정도 시켜서 잔뜩 먹고 제가 보니까 얼굴에 기름이 줄줄 흘러요. 참 죄송합니다. 이마서부터 그러고서 올라와서 설교를 하는데 목소리 크고 설교는 하는데 영감이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과 우리의 영생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정말 어떤 주제를 놓고 저 앞에 탄원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금식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세포를 이루고 또 그것이 우리의 두뇌에 올라가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조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는 너희가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 그리고 여러분 그 나시린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포도에서 난 모든 음식을 만지지 말고 포도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 거룩한 믿음과 거룩한 생각을 보존케 하기 위해서 먹는 일에 아주 주의시키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독주를 금하라.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은요 아주 술을 마시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제가 미국에서 봤습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이 곰방대에다가, 이 파이프에다 담배를 뻐끔뻐끔 피고 다니시는 분들 계세요. 요즘에 별 사람들 다 있어요. 근데, 제가 이왕 우리의 식사에게 나왔으니까 제가 한마디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음식을 정결히 먹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성을 올바로 개발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하시기 위해서 너희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정말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도 조심하자. 성경대로 믿자.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그렇게 이제 가르치는 말씀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이 질의응답을 받은 그런 강의도 많이 있고 또 제가 강의하고 설교해놓은 내용들 가운데서 여러 목사님들이 질문하신 것들에 대한 답변이 이미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전화하셔서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설교한 강 목사의 강의나 설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저희 직원들이 잘 알아서 골라서 여러분께 보내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이제 질문들을 제가 여기서 답변하는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아낄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많은 분들이 질문을 이렇게 종이쪽지 써주셨는데 그 가운데서 제가 이런 것들은 조금씩 언급하고 지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잠깐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고 제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이 그리스도인의 귀농 문제, 시골 생활의 문제에 대해서 왜 생애빗은 언급하고 있습니까? 라는 이제 그런 유의 질문을 해 오셨는데 상당히 좋으신 질문입니다. 좋은 질문은 좋은 답변을 줄 수 있는 기회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좋은 전원 생활, 시골 생활을 하라고 권장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두셨을 때 도시를 만들어서 두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에덴 동산 시골을 만들어서 거기에 두시고 경작하게 만드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사람이 해산하는 고통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절대 저주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걸 저주라고 하는데 절대 저주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들이 잉태한 다음에 아이를 낳을 때 소나 말처럼 그저 쑥쑥쑥쑥 낳아버리면 지금같이 사랑으로 뜨거운 가족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잉태하고 9개월 동안 말이죠. 구토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음식도 좀 가리고 말이죠. 좀 그 고통을 하다가 또 낳는 그 해산한 고통을 겪으니까 내 자식이고 내 피고 내 살이고 그렇게 해서 가족 관계가 뜨겁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고통을 통해서 당신의 교회와 우리를 낳으시는 것도 상징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산을 고통 주시는 것도 그것도 축복이고 또 땅을 경작해서 땀을 흘려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그것도 축복입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사람들이 왜 범죄하고 왜 타락합니까? 오늘날 청소년 범죄가 왜 있습니까? 시간이 있어서 그래. 시간이 남아 돌아가니까 빈둥거리다가 할 일 없으니까 범죄에 빠지고 비디오 게임에 빠지고 나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밭에 나가서 일하게 하고 바쁘게 돌려보십시오. 그 아이들이 타락하고 범죄하는가? 안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우리가 땅을 파고 이렇게 일하고 이 매뉴얼 워크죠. 우리가 손으로 노동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시간을 아끼고 우리가 경건해지며 건강해지며 우리가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일이 아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것이 우리 사람들의 노동입니다. 그러므로 시골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인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렇게 믿습니다. 대도시들에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까? 물론입니다. 사람들이 도시에 몰려있으니 도시에 교회들을 세우고 전도해야죠. 그러나 기억할 것은 말이죠. 전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제 생각이 여러분들께, 여러 목사님들께 아, 강 목사의 생각은 좀 지나치다. 그렇게 느낌을 가지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 얘기를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전 이렇게 믿습니다. 도시에서 정말 영혼들을 전도하고 영혼들을 살리며 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도시에 존재하고 내가 돈을 벌고 일하는 것도 주의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영혼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마를 끼치기 위해서 내가 도시 살면서 존재한다 하면 그 사람은 도시 생활하는데 가치가 있고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내가 자식들을 좋은 학교 보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좋은 투자하기 위해서 부동산 투기하기 위해서 또 비즈니스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언제 예수 믿으며 언제 전도하며 언제 마음을 주 앞에 바치겠습니까? 마음의 세속과 세상 자랑과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꽉 차있는 사람이 도시에서 정신없이 돌다가 예수님 오시면 전부 다 멸망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도시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거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전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지나치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질문해 오는 일반 성도들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저는요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렇고 성경적이면 성경적이고 아니면 아니지 이렇게 눈치 보고서 말이죠 적당히 하고 저 그거 안 합니다. 저 그거 하려면 이런 미니스트리 안 하고 이런 데 서서 제가 이런 강의 안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저는 하나님이 두렵고 주님의 진리와 말씀이 두렵지 사람 눈치 보는 사람 아닙니다. 그거 하려면 전 이런 일 안 합니다. 제가 보니까 저는 그런 분들이 저한테 질문해 올 때 제가 묻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서울에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여기서 선생님이 하루에 성경을 몇 시간 보십니까? 기도할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에 한두 시간에서 빠끔 예배드리고 돌아와서 무엇하십니까? 제가 묻습니다. 정직하게 대답하십시오. 제가 그러고 합니다. 제가 볼 땐 선생님은 서울에 사시면 안 됩니다. 저기 시골 가서 땅을 파십시오. 그래야 구원 받습니다. 제가 그렇게 합니다. 지나친 거겠죠?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축복받고 돈 잘 벌고 번영하고 이런데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이게요, 교회가 엉뚱한 걸 만들어서 교회 오면 축복받고 잘되고 장사 잘되고 비즈니스 잘되고 뭐 이거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어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가 잘되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도 부자고 야곱도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기 머물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쪽 자꾸 옮기게 하시고 한 군데 정착하게 안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라 그랬습니다. 그가 필요했기 때문에 재물 주신 것은 사실이요. 그러나 그는 재물 때문에 존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디 아브라함이, 어디 엘리야가, 어디 엘리사가, 어디 침례요한이, 어디 예수님께서 너희를 축복받고 재물을 늘리기 위해서 교회 와라 그런 말씀이 한마디 있으면 저한테 가져오십시오.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고쳐야 합니다. 예? 어떤 때 어떤 사람은 망해야 구원받습니다. 그럼요. 어떤 사람이 비즈니스 망했대. 제가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 누가 망했는데 왜 할렐루야 하십니까? 그 사람 망해야 구원받는다. 망해야 구원받지. 직장이 떨어지고 굶어 죽도록 돼야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에요. 우리 목사들은 정직해야 합니다. 그 영혼이 영원히 살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써야지. 여러분, 그 장로가 돈 잘 벌어가지고 11조 잘 바치기 위해서 이 비즈니스에 축복해 주십시오. 그 비즈니스에 담배 팔고 술 파는데 여러분 가셔서 축복 기도하면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똑바로 하십시다. 우리가 똑바로 안 하면 우리 영혼들도 듣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들의 심판이 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잘못되었습니까? 잘못되었다면 말하십시오. 제가 잘못되었습니까? 여러분, 생애 빛에 오셔서 강의를 들으시고 이게 뭐 잘못되었다면 당장 다 쓰레기 통에 버리십시오. 그러나 제 얘기가 성경적으로 진리면 기도하시고 엄숙한 마음으로 연구하십시오. 왜냐하면 때가 다 되고 예수님 속히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질문을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시골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하는 이유는 영혼의 구원을 위한 것이고, 또 특별히 청소년들과 교육들은 여러분 좋은 학군에 가서 좋은 학교 보내려고 난리들 하죠. 그렇게 해서 자라서 그 아이들이 뭐 학위 잘 받고 좋은 뭐 미국에서 학교 갔다 와가지고 신앙 좋아지는 아이들 보셨습니까? 예? 사람들은요, 아이들을 세상에서 출세시키기 위해서 정신들이 없어. 그건 뭐에 쓰려고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아이들 전부 지옥자식 만들어요. 그거 말고, 그러려면 차라리, 여러분, 인간이 60, 70평 살다 죽고, 어떤 데 병나서 사고나서 죽지 않습니까? 그 죽을 땐 예수님 오신 날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을 오히려 영원히 살 수 있는 아이로 교육시킵시다. 그게 좋지 않겠습니까? 아니, 근데 왜 이 얘기는 왜 아멘 소리가 적습니까? 예? 여러 목사님들, 우리 정신 차립시다, 우리. 예? 아이들을 교육시키는데, 여러분, 교인들한테 설교할 때, 이번에 누구 장로 아들이 이번에 어느 대학에 수석 입학했습니다. 수석 입학하는 동안 성경 한 자도 못 보고 맨날 가서 밤새도록 공부하고 어디 뭐 수학원에 가고 어디 뭐 공부방에 가가지고 그 아이가 신앙 좋아졌겠습니다. 예? 이게 사고방식들이 잘못돼서요, 이게. 어디 뭐 유명한 뭐 어느 예일대학 갔습니다. 예일대학 가서 졸업하고 온 사람이 신앙 좋아졌습니까? 아, 돈 좀 보면 교회 가다 또 교회 가서 한 1억 받치고 나서, 아, 목이나 힘이나 주지. 정말 겸손한 주의 종이 되는 것을 보셨습니까? 예? 여러분, 그 유명한 대학 나온 사람 나중에 제가 보니까 후회하고 회개하고, 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주 앞에 왔습니다. 나 이제 주님에서 일합니다 하는 사람들은, 그 유명한 사람들이, 박사하는 사람들이 정말 집신 씻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되대요. 후회하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육관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다고요, 이게 생각이. 그리고 도시 생활도 번영을 위해서 이게 잘못됐다고. 여러 목사님들 도시에서 목회하시는 건 좋은데 도시에 사는 사람들 똑바로 가르쳐서 영생 얻게 하세요. 그래서 시골에 귀농하고 시골에 사는 데서 언급하는 이유는 이 원래 에덴 동산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얘기도 하는 것이에요. 다 영적으로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목사님 들어오시면 어떤 분은 그래요. 야, 이거, 아이, 강 목사님, 상해 빛이 오면 맨날 우리가 얻어맞고 갑니다. 그리고 또 너무 수준 높게 얘기해가지고 우리 어떤 때는 참 어렵습니다. 여러 목사님들, 우리 집회 와서 이런 얘기 안 들으시면 어디 가서 들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오십시오, 여기에. 그래서 우리가 시골 생활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거 얘기하면 또 한 시간 가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같은 피조물을 우주에 채우기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제가 설교를 한 시간 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대한 설교가 있으니까 그 설교를 우리 저 사무실에 전화하셔서 신청해서 들으시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림 후, 어떤 목사님 이런 질문 하셨네요. 재림 후에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겠습니까? 목사님은 전철연설을 믿습니까? 후철연설을 믿습니까? 무철연설을 믿습니까? 저는 성경대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신학자들이 설을 만들어 놨어요.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성경은 제가 무슨 설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설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밖에 없으니까 말씀이 하나고 예수님도 하나고 진리도 하나예요. 그래서 성경은 가르치기를 예수님께서 오시면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와 함께 같이 합쳐져서 누가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중에 끌어올려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하늘 가서 요한계시록 20장은 천년 동안 우리가 왕노릇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왕노릇은 이 지구가 아닌 것이 이 지구는 예수께서 오실 때 영광의 광채와 불로 일곱 장으로 다 타고 표면이 녹아져 버렸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합리적인 분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셔서 이 오염된 공해가 많은 세상을 갖다가 자 무슨 뭐 요술사 마술사 하세요 비직해가지고 싹 고치고 이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아주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해요? 천년 동안 이 땅을 묵혀두어라. 여러분 그 구약성경 보면 7년 제도 있죠. 안식년 제도. 그러면 6년 동안 다 농사를 지은 다음에 7년째 가서는 땅을 쉬게 해라. 안식년이다. 그러면 희년은 뭐예요? 안식년을 7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50년째가 희년이에요. 희년은 어떻게 합니까? 안식년에 쉬고 그 다음 50년째인 희년에 쉬어요. 2년을 땅을 묵혀요. 그 다음 해에 이제 종자를 뿌리면 씨를 뿌리면 나야지 먹죠.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서 2년 반이나 3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축복을 해주셔야 믿음으로 그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키고 살 수가 있어요. 그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면 굶어 죽을 것 같죠. 천만에 교회가 말씀만 가르치면 사람들이 어디요? 적당한 사람은 교회 다 나가버려요. 100명이 뛴 교회가 10명 남아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10명을 놓고 설교하잖아요. 알곡이 뭐예요? 알곡을 모으세요. 쭉덩이 장동 잣도 모르면 쭉덩이야.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저 감옥에 잡아주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거 말고 진짜 교인들을 만드세요. 예, 제가 참 이거 어떤데 가슴이 답답해요. 아무나 오게 하는 건 좋은데 여러분 무조건 그 교인들을 갖다가 그저 교회에 남아있게 할 생각으로 목회를 하시지 마시고 그 영혼들을 고치고 정결케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여 영원히 살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교회에서 한 명을 영원히 살게 했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멸류관 주시고 잘했다고 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천 명이 있어도 천 명이 다 멸망당하는 것보다 여러분 교회에서 열 명이 구원받는 게 낫습니다. 오늘날 이런 뭐 많은 교회들에 가서 그렇게 목회하고 그렇게 듣기 좋은 얘기하면 영혼들 다 지옥 갑니다. 제가 잘못되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지옥에 가게 만드는 지름길이에요. 이게 오늘날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바벨론이요. 제가 잘못되었습니까 여러분? 이게 통탄할 노릇 아니에요. 한국교회 큰일 났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한국교회는요. 앞으로요 한국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불타 죽을 거예요. 그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그럼 앞으로 말씀대로 안 했어요. 목사가 경건하게 안 살아요. 돈만 알고 출세만 알고 자랑 명예 인기 알고 교회가 커지고 옆에 교회가 커지면 나는 언제 저렇게 큰 교회 짓나 침을 줄줄 흘리고 잘못되었어요 여러분. 이 교회의 흐름이 잘못되었어요. 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도 영적으로 죽어버리고 영혼들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생애빛은요, 여러분 일반 성도고 목회자고 성경대로 돌아가자. 성경도 돌아가서 말씀대로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자. 여호와를 만나기 위해 예배하라. 아모스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미니스트리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이 예수께서 오신 다음에 의인들은 생존하고 이 땅은 불타고 그래서 공회를 싹 태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천년 동안 안식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6천년 동안 공회로 찌들어진 이 지구가 천년 동안 묵혀지면 뭐가 돼요? 옥토가 돼요. 천년 동안 하늘에 가서 우리가 왕노릇 한다. 여러분 왕, 이 성경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왕이 나오고 제사장이 나오고 선지자가 나와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 세 가지가 다 예수님을 상징했습니다. 그럼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하는 자요. 옛날에는 선견자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왕은 뭐합니까? 왕은 심판하는 일을 해요. 제사장은 중보자입니다. 백성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자요. 그러므로 왕이라는 뜻은 뭐냐면 심판하는 자예요. 우리가 하늘에 가서 우리가 의인과 죽었던 의인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의인이 변화돼서 우리가 하늘에 가서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그 왕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심판에 참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보면 책들이 많이 펴놓였는데 보좌들이 복수입니다. 단수가 아니에요. 그 맨 마지막에 단수가 나오는데 백보좌 한 예수님께서 보좌 위에 앉아서 심판하시는데 언제 천년기 이후에 악인들이 부활하니까 악인들이 왜 구원받지 못했느냐를 주님께서 심판하셔서 온 우주와 천천만만 천사들과 인간들 앞에서 내가 왜 저들을 구원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만천하의 책들을 펴시고 그들을 심판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우주가 너무 공평한 주님의 의로운 심판을 보고 다시는 하나님께 대한 의문이 다시는 마음속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전혀 의욕이 없어요. 그럴 때 온 우주가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의롭도소이다. 옳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영원히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의문이나 의심이나 불만이 있을 때 어떻게 영원토록 찬송이 나옵니까? 그러므로 반드시 악인들을 나중에 두 번째 부활 때 일어나게 해서 그들이 왜 무엇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지 못한 이유를 우주 앞에 설명하시는 둘째 악인들의 부활도 있다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사이에 천년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제 말이 틀리는가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그렇게 하시지 말고 성경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읽어보세요. 그러면 문제없는데 이 신학자들이 뭐 이렇게 잔뜩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괜히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혼돈돼가지고 목사님이 와서 어느 신학자 뭐 칼발트가 말하기를 F.F. 브루스가 말하기를 누가 말하기를 이러니까 교회에서 혼돈돼 버린 거예요. 그러지 말고 성경이 가르쳐대 그러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정말 굶주린 마음으로 가난한 심정으로 의의를 상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읽으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성경이요. 성경은 어려운 책이 아니요. 절대로 신학자만 이해하는 책이 아니요. 설들이 많으니까 문제지.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계시록 20장에 의인들이 천년 동안 하늘에서 왕노릇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공정하심을 다 알아서 아 그렇군요. 이게 주님의 역사였군요.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군요. 내 할머니가 왜 못 왔나 했더니 이런 이유가 있었군요. 하나님 옳습니다. 주님의 공의가 옳습니다. 의롭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발견하는 순간이에요. 천년 동안. 그럴 때 이 지구는 천년 동안 황폐해 있다고 했어요. 마귀만 갇혀 있다고 했어요. 마귀가 옥에 갇힌다니까. 자 지옥 밑에 저 땅 밑에 어디 있대. 여러분 성경은 이 지구가 옥이라고 했어요. 지구가. 이사야서 읽어보세요. 예? 예수님께서 갇힌 자들을 옥에서 나오게 하고 어디서 죄 갇힌 자 아니에요. 마귀에게 갇힌 자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해야 성경이 올바르게 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풀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지구상은 천년 동안 어떻게 해요? 황폐해 있고 의인들은 하늘에 가서 주님과 함께 심판하는 일을 하고 천년 이후에 계시록 21장 어떻게 돼요? 여러분 20장 맨 마지막 보면 어떻게 해요? 악인들이 다 부활해. 바다가 그들의 시체를 내어주고 땅이 내어주고 무덤이 내어주고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한다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불로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해요? 죽음까지도 사망까지도 타워 없애버리세요. 더 이상 죽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예? 지옥과 지옥과 천국이 동시에 샘과 셋단과 지옥이 저쪽 어딘가에 같이 영원히 공존한다면 그게 여러분 논리적으로 맞는 것입니까?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예? 제가 틀렸으면 여러분 틀렸으면 버리세요 가서. 그러나 맞으면 한번 충격을 받고 놀랐으면 연구해보세요. 하나님이 지글지글 타고 영원히 불타는 지구와 영원히 행복한 천국을 영원토록 공존시킨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어떻게 해요? 지옥불로 태우시는데 악인 마귀까지 태워 없애신다 그랬죠. 악인들을 통해 없애시고. 어떤 목사님이 충격적인 얘기다. 내가 몇십 년 동안 믿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야? 그렇게 생각되시죠? 연구해보세요. 제 말이 틀렸어요? 버리세요? 맞았어요? 연구해보세요. 전 그래요. 누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믿으라 저렇게 믿으라 누가 강요합니까? 마음대로 믿으세요.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잘못 이해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반감돼요. 하나님을 올바로 사랑하고 올바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성경 가르침과 이런 진리의 빛은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빛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빛으로 이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이해를 가지고는 여러분이 성경을 온전하게 하나로 볼 수 없고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이 불가능해요. 온전한 사랑이 불가능해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만 돌아가자고 외치는 것이에요. 제발 목사님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강의하는 것들이 내가 이거 창전 들어보지 못한 것인데 이건 뭐야 이런 생각이 드시더라도 여러분 정말 그래야 한가 아닌가를 집에 돌아가서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것도 안 하고 편견 가지고 아니야 내가 믿는 거하고 다른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앞으로 책임을 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믿고 사는데 책임을 지셔야 돼요. 여러분 믿는 것이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증명이 안 되면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파가 만들어낸 거 이거 주장하지 마세요. 교파의 벽은 문제예요. 전 이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이렇게 믿어요. 침례교에서 발견한 빛, 감리교에서 발견한 진리, 장로교에서 발견한 좋은 진리, 성결교에서 발견한 진리, 예? 이런 모든 교파에서 발견한 진리를 전부 다 한 데 갖다 모아요. 어떤 교회선 말이죠.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어디서 아니 저겁니다. 이렇게 해서 각자 개혁자들이 발견해 놓은 특수한 진리들이 있어요. 그걸 전부 다 갖다 모아 보세요. 그러면 성경 진리가 돼요. 그걸 갖다가 그냥 막 교파 벽을 세워 가지고 말이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뭐 예정선이니 예지선이니 자꾸 싸우지 말고 성경대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식사하셨는데 정신이 번쩍 나시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천년기간이 있는데 천년기 이후에는 악인과 마귀의 영원한 멸망이 있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이 지옥과 지옥이라는 그렇게 표현 안 되어 있지만은 하여튼 마귀와 그의 악한 천사와 음부까지 음부를 지옥으로 부르는데 음부가 그때 무덤이에요. 무덤까지 몽땅 불에 태워서 없애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라기 4장 뒤에 보세요.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나중에 악인들의 죄를 너희 발밑에 밟을 것이라 시편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아무리 악인을 찾아도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영원히 타는 불이 있어요? 성경에 영원히 타는 불을 얘기하여 그게 무슨 뜻인지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게 좀 이상하세요? 그럼 저희가 책자가 있으니까 나가시면서 책자 그 책자 좀 달라고 하세요. 드릴 테니까. 그러면 그거 가져와서 연구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뭐 이설전한다. 그러면 뭐 여러분들은 뭐 바본가요? 여러분은 알아서 선택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연구하세요. 연구하시면 틀림없이 성경적으로만 믿으면 하나님이 그때 보여요. 그때 양심이 깨끗해지고요. 주님의 뜻이 보이고 주님만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때 보여요.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들 저 아이고 지가 뭔데 뭐 지가 뭐 그런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믿든지 말든지 제가 그렇다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 드디어 제가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 연막, 이 안개 같은 뽀얀 잘못된 개념들을 없애버리고 성경을 똑바로 보니까 하나님이 딱 보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딱 보이더라고, 그 다음부터. 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사도신경을 다 말씀하세요. 사도신경을 이거 다 교회에서 읽어도 좋은 겁니까? 뭐 그거 한다고 뭐 잘못을 하지 말라 뭐 그러는 것보다 사도신경 가운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회를 믿는단 말이야. 공회. 공회가 뭐예요? 국가가 만들어놓은 교회예요. 이 세상 인간이 만들어놓은 교회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그의 진리만 믿어야 돼요. 공회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국교를 만든 사람들이 웨스트민스터에서 만든 헌장이에요. 그거는 성경이 말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 우리가 사도신경에 대해서도 조심하자고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그게 무슨 이설이다, 죄다 뭐 그런 건 아니고 우리 그런 걸 좀 이해하자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은 침례와 세례까지 다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침례를 믿습니다. 성경은 세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침례를 말합니다. 왜요? 침례는 로마서 6장에 말씀하기를 주님과 함께 장사돼서 물에 잠그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모든 의식은, 모든 거룩한 예식, 성경에서 하라고 한 의식들은 영적인 것을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침례는 내가 옛사람이 죽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이제 내가 옛날 육신으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영으로 살라고 하시는 증거예요. 침례는 천사들과 믿는 신도들 앞에서 내가 이젠 과거에 대해서 죽고 새 사람 되었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표상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의미를 상징하기 위해서 물에 잠궈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침례는 적당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말이죠, 로마에서는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 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 수십만 로마 군대 갔다 온 거 아세요? 빗자루로 물을 축여가지고 훨훨 뿌리면서 세례를 주었어요. 그래서 가짜 침례를 많이 줬죠. 아, 침례도 정말 그 사람이 침례인지 뭐 세례인지 잘 모르고 진심으로 세례 받은 사람들 구원 받습니까? 전 구원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 뭐 예식 자체가 구원 주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대로 하고 우리의 영적인 것을 상징하는 올바른 의식을 하기 위해서는 침례를 줘야 합니다. 저는 침례 교회를 높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침례 교회에서 올바른 방법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만찬 예식은 뭡니까? 성만찬 예식은 내가 나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냐. 요한복음 6장 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를 따르는 사람 가운데 떡을 먹은 5,000명 가운데 대부분이 다 가서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걷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왜? 영적으로 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면 성찬식은 무엇입니까? 떡을 뗄 때, 떡은 뭐예요? 모든 것을 먹으면 먹는 양식이 내 속에 들어가서 내 이 세포가 돼서 내 생명을 이루지 않습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볼 때, 여러분들 제가 얼굴에 뭐가 보입니까? 당근, 시금치, 두부, 콩나물, 다 그렇다고요. 왜? 우리 먹은 대로 우리가 다 피부가 된 것이니까. 그러므로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상, 철학, 진리, 품성을 먹는 것을 말하여. 뭘 먹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먹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찬식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저는 사람들 떡을 뗄 때 다 아직 먹지 말고 다 받았습니까? 안 받은 분 계십니까? 손에 들고 계세요? 아니면 제가 설명합니다. 이 떡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먹어야지 우리가 양분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뜯어 먹습니까?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이 떡이 예수를 상징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의 품성, 사상, 뜻, 그걸 내가 받아들인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씹어 먹을 때 위장이 소화해서 각 영양분을 우리 세포와 몸에 보내는 것처럼 우리가 진리를 먹으면 진리가 내 사상을 이루고 내 뜻을 이루고 내 성품을 이루어서 내 온몸에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한 다음에 먹읍시다 하고 기도하고 우리 먹어요. 그러면 또 우리 포도즙을 먹을 때 전 포도즙으로 합니다. 포도주로 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 가니까 포도주를 마시는데도 이만큼 큰 컵으로 해서 성찬식 할 때 코가 다 빨개져서 이렇게 다 마셔가지고 제가 볼 때 그건 잘못된 걸 생각해요. 예? 그래서 전 포도즙으로 해요. 그럼 포도즙을 마실 때 저는 이렇게 합니다. 자, 피는 들어가서 우리에게 양분을 주고 생명을 줍니다. 피에는 생명이,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예수님의 피에, 십자가의 피에 보혈이 내 속에 들어가서 영적으로 살게 하는 생명력을 주는데, 또 재미있는 것은 피는 우리의 생명을 주면서 세포에 들어갔다가 돌아 나올 때는 세포에 껴있는 쓰레기들을 청소하고 빼내옵니다. 그래서 동맥과 정맥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내 속에 있는 죄와 악한 것들과 세속적인 것들을 다 빼내가십니다. 그거 원하십니까? 아멘 할 때 자 예수님의 피에 참여합시다 하고 마시게 해요. 그러니까 모든 예식은 그 예식을 행하는 것은 진리를 대표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침례도 우리의 거듭남과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을 대표하는 예식이 되기 때문에 침례가 옳은 겁니다. 또 여기 보니까 여러 질문이 많은데 이제 생략하고 자 이제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질문들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질문을 하시는데 저희 사무실에 질문하시거나 지금 나가시면서 요러요런 질문에 대한 강의가 없습니까? 책이 없습니까? 하면 드릴 테니까 저희는 재료가 많습니다. 참 재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질문하시는 것 가운데 거의 다 재료가 있을 겁니다. 책잘 받으시는지 아니면 제 설교나 강의를 받게 되실 것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일곱 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의 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성경 연구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 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 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다니엘서 예언 연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DVD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DVD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DVD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의 빛은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DVD와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DVD 및 CD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저희 생애 빛 선교센터에서는 성경 신구약의 모든 진리를 요약하여 주제별로 만든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잡이 소책자 시리즈와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와 영적 분별력을 환하게 밝혀줄 빛으로 인도하는 길잡이 소책자 시리즈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 두 가지 소책자 시리즈는 오류가 난무하는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 소책자를 신청하시려면 생애빛 뉴욕 지부로 신청해야 하는데 뉴욕 지부의 전화번호는 1-888-881-1004번입니다. 1-888-881-1004번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애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 빛 선교 교재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DVD가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